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여러분이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찬송할 때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만 부르시고 나 같은 어른들은 안 부르셨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는 나이랑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주일을 지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 아이 같아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할아버지의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 1년 내내 1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이 그리고 온 식구의 건강이 또 행복이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명절이나 혹은 가정의 기념날이 되면은 분간 손자 아들, 뭐 며느리, 출가한 딸, 손자, 사위, 뭐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 앞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사진관에 가서 펑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펑 하는 소리가 나고 흰연기가 깔리는 동시에 우리가 매캐한 그 화약 냄새도 맡고 그랬는데 빨라야 이틀 아니면 3, 4일 또는 한 주가 지나야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사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우리들이 기다렸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의 소시적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이 사진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휴대폰, 이 셀폰은 이름 그대로 스마트폰들이라 삼각대 위에 세워두면은 지가 알아서 노즐도 맞추고 그리고 초점도 맞추고 그러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석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장로님 가정의 식구들은 다 합치면은 다 모이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손주들까지 다 합치면은 15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쪼 흐뭇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참 대가족이죠. 15명이면은.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장로님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등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2등이요, 2등.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손주들이 올망졸망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5년만 더 지나고 보면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은 웬만한 집은 이 좁아서 사진 찍기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그 가정의 가장 어르신 내외가 어린 손자들을 그 두 발일 사이에 이렇게 혹은 두 부부 사이에 이렇게 두고서 중심에 앉고 그리고 뒤편에 좌편에 아들, 딸, 사위, 며느라기가 다 서 있습니다. 참 행복한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남겨두는데 이렇게 늘 모이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몇 번 더 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손자, 며느리, 사위는 다 빼고 아들, 딸과 함께 찍기도 하고 또 아들 가족하고만 찍기도 하고 딸 가족하고만 찍기도 하고 그렇게 식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달랑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둘만 남아서 이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두 가지만을 빼고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태어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는 거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누구든지 먼저 가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홀로 남은 사람 참 그 어렵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도 너무 어려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내게로 오라 부르실 날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느 한 가정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빈 둥지 증후군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둥지 안에 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자랄 때는 그 집이 가득한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식들이 성장해서 직장 따라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분가하기도 하고 무슨 출가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대부분 대학이 먼 곳에 있으니까 기숙사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녀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이 집이 그 넓던 집이라 하더라도 더 넓게 텅 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둥지가 빈 것처럼 정말 이 말할 수 없이 이 허전하고 인생이 외롭고 이렇게 빈 둥지 증후군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커서 나가면은 참 섭섭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중에 자연스럽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서 섭섭한 것도 힘든 감정이지만은 내 식구가 내 자녀들이 안 떠나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어도 이거 참 아마 이게 걱정이 더 크실 거예요. 안 떠나고 계속 혼자 있으면 말이죠. 자녀가 때가 되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분가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떠나보낼 각오도 하고 좀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인생의 순리고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더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낳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우는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내 새끼 내 새끼 하지만은 더 기본적으로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품 안에만 끌어안고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겪었던 이 어떤 그 마음의 혼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모님들이 다 겪는 이런 혼란이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 우리 아들 예수도 당연히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잘 돌아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막 수소문을 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근심 중에 돌아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한두 번쯤은 다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놀이동산 같은 데 데리고 가든지 사람 많은 어떤 시장통 같은 데 가서 잠깐 하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뭐 물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찾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허둥대면서 애를 썼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 그 허둥지둥했던 그 모습, 이게 이제 이 부모가 겪었던 그 마음의 혼란이었습니다. 그걸 부모들이 겪는 건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자신들은 부모들은 허둥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모가 없어졌는데도 허둥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에 그 지체 높은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대답에 다 놀라고 있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런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았을 때 이들은 안도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참 대견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허둥지둥 거리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이 부모가 겪었던 아주 마음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혼란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또 부모들 입장에서 약간 뭐 꾸중하듯이 말을 했거든요. 그게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 아버지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 우리가 너 부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없어져서 널 찾아다니느라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오고 말이지. 우리가 널 찾기 위해서 지난 며칠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러다 오늘 사흘째 되는 날 너를 찾았는데 너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너를 찾아다니게 이렇게 만드냐. 조금 꾸중을 했거든요. 이거 뭐 당연한 꾸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꾸중의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말씀이 4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마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들었다고 할 것이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이 저 버릇 없는 아 그런 대답하는구나 아마 그러면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선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아 이 자식이 어찌해서 날 찾아다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부모가 자녀를 찾는 게 당연한 거라면은 지금 아들이 이 예수님이 말이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나 먹은 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지고 염려 가운데 자기를 찾아왔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 이렇게 말하는 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은 아마 버릇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날 찾지 마세요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 이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난해한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계시면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12년 전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수태를 고지하던 그때 이미 다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널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거 다 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12년 동안이나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들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대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꿈과 포부를 가지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들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고백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뭐 어떤 명예 뭐 아낌없이 다 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저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부모의 능력, 부모의 사랑 거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라게 할 수는 없고 좋은 옷은 입힐 수 있겠지만은 그 발그레한 예쁜 얼굴을 줄 수는 없고 좋은 학교에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혜를 줄 수 없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들 사이에 우정과 어떤 사랑이 싹 트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가 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거를 내 자식들에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고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이면 내 품에 끌어안고 아 누가 뭐래도 이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등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잘것없는 나와 내 아내, 남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신 분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삭, 그 너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내놔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앞세우고선 그 모리아 산정까지 사흘거리나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행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등록한 겁니다. 이삭을 바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셨죠. 일평생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흉년 만난 그 이삭에게 오히려 100배나 축복해 주시고 그를 장대케 해주시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적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올렸더니 이삭의 이름을 올렸더니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다가 등록하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의 집이 저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자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내 자녀들이 머물러야 될 그러한 집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거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그 시간 동안 한정된 시간만 부모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주 짧게만 부모입니다. 긴 시간 내가 부모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저 아이가 조그만 했을 때, 그저 학생 때 걔가 돈이 아쉬워가지고 용돈 주세요 할 그때, 그때는 내가 이제 제법 용돈도 줘가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나보다도 키가 크고 나보다도 모든 면에 세상에 진출해서 넓은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능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나는 늙고 연약해져서 그때는 부모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의 걱정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법 자부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그때 아주 짧은 시간 그것은 조그만 시간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뭐 그게 강한 거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만 부모가 아니시고 또 이 땅에서만 부모가 아니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잠시 동안 부모일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모두가 다 영원토록 이 부모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그때만 부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까지 작정해 놓으신 완벽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저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저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품에다가 맡겼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혹시 가끔이라도 모여 앉으면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그랬어요. 얘야, 아버지 어머니 너무 믿지 마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내 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우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영적 토양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오라고 그랬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 때만 봐도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무슨 교통권도 없으니까 타박타박 걸어가든지 짐승을 타고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을 떠나면은 비용이 들어도 많이 들 텐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은 현실로 이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그 부친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가 직업이잖아요. 목수. 목수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저 목수노릇 해가지고 또 예수님 아래로 육신적인 그 동생들이 여러 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 아마 근근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거 아마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의 어떤 사람은 그저 몇 년에 한번 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저 예루살렘에 한번 절기에 맞춰서 가는 게 소원일 정도로 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가 해마다 그냥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저들을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매주일 예배 때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예배당으로 이 데려오는 그 부모의 수고를 꼭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그 좋은 토양을 제공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스테이튼 아일랜드 목회할 때에 뭐 지금 또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말씀. 그러면서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참 이거 모든 게 다 제 탓이지. 우리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나왔고 중고등부 학생회도 참 이 부모가 볼 때 걱정이 될 만큼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제가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아주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일단 고3이 됐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에도 진학을 하고 그랬는데 여태껏 교회 안 가고 있어요. 교회 가자 가자 그러면은 걔가 막 화를 내면서 아 얼마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이 제법 이제 나이가 됐는데 세상이 그를 강하게 빨아당겨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이 아들에 대한 이 어머니 이 억한 심정도 있고 아들의 그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장례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직접 염을 해드렸을 정도로 이렇게 장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 목사의 마음 아픈 것은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거기 3남매, 4남매의 자녀들은 아무도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교회 나왔었댔다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아 지금 현재 아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 이 가문에 어쩌면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늘 부르는 즐겨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례 때마다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색하고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아 예배 이 장례 예배가 끝나고 이 하관하고 나면은 그죠 뭐 하관 할 때 뭐 화장을 해서 하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가정에 예배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 가정에 누구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겠나 누구 하나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구나. 이 집에 이 교조카드가 계속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가정에서 누가 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돌아가시는 그것으로서 끝. 그 교조카드는 그 교회에서 빼가지고 따로 놔둬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교적부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카드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참 목사로서 이 뭐라고 이 말하기 어려운 이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너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야 된다. 앞에 나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출세를 해야 된다. 이런 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몰아붙이지를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것도 되기는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유행으로 따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옳은 길로 가는 거 당장은 지금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희생적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이런 걸 잘 가르쳐 놓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도록 키워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억만금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내 인생에 뭔지, 뭐 복된 삶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각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부모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주일을 지나게 되면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레몬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어스테의 어머니, 어스테의 어머니 하면 모니카이지 않습니까? 이 모니카의 전기를 썼는데요. 그 전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 이름이 우리 가슴에 아주 참 와서 닿습니다.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 치마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있다. 책 이름이 그래요. 우리는 치맛바람 많이 일으키지요? 치맛바람. 그런데 성도는 그런 치맛바람 말고 이 엄마의 치마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있다. 이 거룩한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다른 데 어떤 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아들, 딸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방울방울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 한 방울이 보석과 같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 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어린 이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가 나의 집입니다. 여기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먼저 천진난만하게 이 어린 아이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할 것이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언젠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디 지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정은 길거리를 분주히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마지막 지점이다. 가정은 방황의 종점이다. 가정은 예약이 필요 없는 휴직처이다. 가정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늘 열려있는 쉼터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죠. 오늘날 가정들이 다 깨지고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정이 어떻게 가다가 해체되고 마는 거 그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 행복, 위로, 용서 뭐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의 가정에 피어나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것들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뚝서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뚝서신 것은 여러분 사랑이지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멋진 하모니가 돼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이 아름다운 장소가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셔서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대대손손 이어내려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피와 땀과 눈물 흘려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후손들을 많이 키워내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평생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나는 우리 강영미 권사님, 그리고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석순희 권사님, 그리고 눈 수술로 밝게 보게 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우리 오랜 기간 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온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병마를 물리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시기간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칩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100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아버지 주위를 지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